사도행전 14번째 전진하는 복음으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시청하신 것처럼 바울의 세 번 걸친 선교 여행 경로 및 선교 지역에 관한 설명이 유튜브로 요즘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설교 들으시는 분도 유튜브 잘 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거 골라서 한번 보시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이방인이 주축이 되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아까 지역에서 말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와 복음이 땅 전진하면서 땅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부로 출신의 레위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로 이끌고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불러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데 니게르라는 것은 검대는 의미입니다. 검은 피부색을 가진 시므온.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시므온과 지금 니게르라 하는 그 시므온이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므온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니게르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찐 그 시므온과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역시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헤롯의 왕의 동생이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을 땅을 나누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분할하는 해서 다스리는데 여기에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의 재판에도 관여한 사람으로 마나엔이 그의 젖동생이었다라는 것은 함께 자라난 사람으로 어릴 적 친구의 의미가 있고 혹은 왕궁에서 왕자와 함께 자라난 아이들로 주어진 타이틀이거나 헤롯의 최측근인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나엔은 왕과 함께 궁중에 살았던 대단히 지체가 높은 가정 출신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구냐?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 참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매우 필요했던 그러한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따로 세우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안디옥 교회의 다섯 지도자가 소개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선교사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하신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이상 성도들을 가르치며 호흡을 맞춘 리더십과 가르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즉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일꾼이며 안디옥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일꾼이었을 것인데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최고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는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는 최고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듯이 우리들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들이 선교를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도시에 도착을 하면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당시 유대인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올 때는 이들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지만은 설교를 하다가 쫓겨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들이 저거는 가짜다 하고 이제 유대교와 반대되기 때문에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 회당에서 1차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선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일정이 끝나면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교회들을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면 일단 선교 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선교 여행을 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행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방문하고 돌아온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뭐 격려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책망이라든지 경고와 같은 메시지를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바울 서신서로 후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1차 선교여행 선교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봤던 것처럼 구브로,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터라, 더베 지역으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 내용은 어디를 가든지 거의 같은 내용을 선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라 하는 요원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 이 수행원이라는 의미는 회당에서 이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데 아마 마가 요한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뿐 아니라 사역의 전반에 필요한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할을 했지만 아마 막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세 사람 같이 투쟁할 때 모든 일을 아주 허드렛 일이나 모든 것들을 아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에서 살라마 라는 곳에 이르러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구브로 선교가 제1차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은 바보라 하는 도시에서 그것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그와 함께 있던 바 예수. 여러분 바 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 바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을 가진 마술사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마술사도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마술사는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마술사는 이 복음을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교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왜 방해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 당시 마술사가 갖고 있던 그 역할은 총독 서기오 옆에서 모든 주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아마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총독 서기오를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아주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3장 9절과 12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들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제부터 사울은 바울이라 불리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도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사울이 본어개인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본어개인하면 또 이름을 바꾸는 일이 한때 유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울은 히브리말로 히브리식으로 부르는 말이고 바울은 우리가 그릭 순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 찬호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찬호가 우리가 집에서 찬호라고 막 불렀거든요. 근데 놀이터에 갔는데 거기 미국 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걔를 찬호 그렇게 불렀더니 No, I'm Christian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식으로 불렀다가 자기가 미국 소사이어티 들어가니까 자기를 찬호라고 부르지 말고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울, 히브리 말로 불렀던 말이 이제 그리거를 하면서 이방인들 가니까 바울이라 부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술사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식이라는 맹렬하게 비난하고 그에게 얼마간 맹인이 될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때 바울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잠시 맹인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떠올랐을 것이에요. 바울도 그때는 앞을 볼 수 없어서 인도해 주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겨우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숙소로 갈 수 있던 것처럼 사울은 마술사 엘루마를 통해서 아마 옛적에 자신의 그 경험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진리로 가득한 반면 바 예수는 어둠으로 가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반면 총독 서기오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나 전도를 할 때 두 종류의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마술사처럼 노골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와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에 서기와 총독처럼 지혜가 있어서 진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쉽게 영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찾고 있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서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한동안 머물며 진리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들에게 확인을 하고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디오를 보고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를 계속으로 이제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한 곳이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전해지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어떻게 그 선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아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